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하여 교회는 이 기존에 범했던 내 죄악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을 대리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대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하여 교회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학개 시대에 이 구약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시대는 당시 바벨론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포로의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제국인 대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지금 이 학개 시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대, 다시 자신의 귀국 땅으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돌아와서 정말 열의와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들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기증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대적들과 환경적인 악화로 인하여 그들의 열심과 기쁨은 조금씩 사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사명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학계시대의 교회입니다. 이런 학계시대의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코로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범세계적인 어떤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또한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나 낙태나 그리고 페미니즘이나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러한 공격 속에 바른 교회를 바른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그저 이 사람을 모으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은 굳이 제가 예시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가진 숙제는 교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달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재규명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교회의 시대 속에서 이 학계를 통하여 선포된 학계 시대의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근거를 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수들의 방해,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마치 독립국가가 되고 어떤 페르시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조서를 보내서 방해하기도 했고 수많은 여러 가지 거짓말과 무력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인 궁핍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삶이 어려웠고 또한 당시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아주 위축된 현실 속에서 이들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에는 우리가 온전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어떤 잘못된 어떤 하나님 말씀의 해석일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이제 70년 뒤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직 70년이 예레미야 말처럼 7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귀 귀환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고레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어진 어떤 상황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들었던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해야 할 사명들을 마치 이러한 근거들로 피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징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어떤 환경적 요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어떤 그 결과이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제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이제 아직은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성전을 자꾸 건축하는 방해자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성전이 건축하는 것이 어렵게 보여지는 걸 보니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오늘 학계서 1장 1절에서 보면 학계의 이 선포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고 그래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잘못된 해석과 오해들로 인하여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세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제 사면이 있고 어떤 널빤지 같은 지붕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집은 아닙니다. 그냥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성전의 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지붕도 없이 눈과 비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핑계는 사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사라지고 자신의 기준과 편의대로 자신의 편의를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판벽한 집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의 행위를 정말 솔직하게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정말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합당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과 기준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모두 핑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에 삶을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핵심 말씀인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시키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나무는 우리 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일반 나무입니다.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나무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요. 그 나무는 지금 레바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힘써라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복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건축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이 본문 말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은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삶이었고 간신히 그 판벽한 집을 지어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먹기 급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전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나 집회 장소, 모이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떠나심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건물보다 이 화려함보다도 앞으로 다시 오실 또한 이 성전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곳이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곳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은 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의미를 이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거해야 되는 것, 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의 건축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학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행위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판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행위인지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배우는 자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 되도록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짓된 율법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우선순위로 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의 행위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참으로 지혜롭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성전을 건축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부모는 항상 이 우선순위에서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부모로서의 자기의 행위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선행되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절절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6년 동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셨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는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6절과 9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보면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들이 일하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어떤 생계 수단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 개인의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얼마나 간섭하고 계신지 이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 관여하고 계신지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까지 하시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를 그들이 살고 있는 피조세계를 이 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의 회심의 모습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회심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먼저 바울에게 바울의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마음을 돌이켜 마게도냐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역을 하다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구하게 되죠. 이제 그로 인하여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던 어떤 주인이 신고하게 돼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하여 이제 모든 그것을 본 간수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죄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되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서 회심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보내게 하시고 바울에게 많은 매를 맞게 하여 감옥에 보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그 옥의 문을 열리는 기적을 통하여 그 간수의 마음을 바꾸시고 복음이 들리게 하신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한 백성들이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어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수많은 대적들, 사마리아의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학개서를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힘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개인의 삶 속에 아주 긴밀하게 간섭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전혀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강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애절한 것이고 절절한 것이고 그들을 참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간섭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은 짧은 100년의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가 우리들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셔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는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다 측량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참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들이 발견하며 묵묵히, 아니 기쁨으로 열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편 찬송.